예,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기초로 한 예, 경험으로 한 그런 시입니다. 쭉 앞에 보면 14절에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이렇게 인도하셨지만 거듭거듭 예, 18절에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33절에 보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 오늘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들이 다급해지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 하나님께 찾는 것이 거짓이었다. 아첨하는 말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3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것 같은데 그들이 아첨하는 말로 입술로만 입바른 말로만 그랬다. 그리고 거짓으로 그 자기 혀를 그렇게 놀렸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속마음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진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고 구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거짓으로 그랬다. 아첨하는 말로 그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잠깐 매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다. 하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요술램프 정도로만 이렇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기치 않는 이 소나기 잠깐 피하기 위해서 그냥 이빨은 소리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라고 이렇게 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급할 때 물론 하나님 찾아야 되죠. 그러나 정말 정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지 아니하면 그 마음조차도 거짓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정함이 있는 마음, 거짓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거짓이 없고 연약함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어요? 거기 3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며 가고 다시 오지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한번 가면 돌아오지 못할 그런 바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한번 심판하시면 이제 끝장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쉽게 심판을 결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참고 참고 또 참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셨다.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다. 너무 우리 육체가 연약한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한번 심판하시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참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참고 또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다급할 때만 마치 요술램프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도 거짓으로 아첨하여도 하나님은 그래도 참으시고 그래도 기회를 주시고 그래도 또 다시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그 말은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죽지 않은 것은 여호와의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예레미야 애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주님의 그 성실하심, 주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오늘도 눈을 뜨게 되었구나 하고 그 성실하심을 찬양하게 되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눈을 뜨면서 고백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간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주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간밤에 그냥 우리가 자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눈뜨게 하지 아니하셨으면, 하나님이 우리 코에 또한 호흡을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호흡할 수 있으며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눈 감은 채로 그대로 영원히 잠들 수 있고 이 세상을 끝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듯이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셨고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나와서 찬송하는 것 그 자체가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기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라고 오늘 시인은 그렇게 탄식하는데, 자, 이 40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42절 그들이 그들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했습니다. 기억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하며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 말이죠. 자식이 부모가 자기에게 해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아 부모 덕분이구나, 아 부모가 내게 이렇게 어렸을 때 이 그렇게 다 똥 치워주고 갈아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이걸 해줘서 내가 이렇게 자랐구나, 이걸 기억할 때에 그 부모의 은혜에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도대체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게 뭐예요,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예요 하고 반항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딱 그랬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항했습니다. 사막에서 그 하나님을 슬프게 함이 몇 번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반항했다라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여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그것이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다시 한번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게 43절부터 5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봐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자, 4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말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적들을 나타내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마실 수 없게 만드시기도 하고, 그는 출애굽기 7장의 피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곧 애굽 사람들에게 보내어서 그들을 물게 하시기도 하고, 개구리를 보내어서 해하게 하셨고, 토산물을 황충에게, 또한 메뚜기를 그리고 메뚜기에게 주었고, 또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뽕나무를 서리로, 가축을 우박에, 양떼를 번개불에 넘기셨다 그랬어요. 그걸 애굽의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그렇게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심판하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능력의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49절을 보니까 맹렬한 노염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습니다. 유월절을 통하여서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다 장자 심판을 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이 자기 백성들,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예,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였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 말이죠. 그의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고 애굽의 모든 장자 또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자기 백성들은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자, 52절을 보니까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셔서 두려움이 없도록 또 원수는 바다에 빠지게 만들고 그 성소 곧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나라를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고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로 분배하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양떼같이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에 살게 하셨다.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합니까?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려서 그런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죄악 가운데 빠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까? 자꾸 교회에서 멀어져가고 예배에서 멀어져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면 자꾸 말씀 앞에 예배에 또 기도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지 않냐면 그 말씀이 들리지 않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예배당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자기의 모든 의문이 다 풀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시는지 그 의문들이 다 풀려요. 그런데 하나님에서 멀어지면 그 의문이 점점 쌓여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배반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만 나타나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도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장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할 때 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할 것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 머리에 새기고 우리의 가슴에 다시 새겨서 잊어지지 않냐고 항상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변질되지 않냐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자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